자, 우리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또 나쁜 사람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아이,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이렇게 딱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 다 누구에게나 한 사람 안에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들어있는 거예요. 공존하는 거죠. 내 안에 악이 있고 또 내 안에 선이 있고 또 선을 행할 마음도 있고 악할 마음이 내 안에 있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막을 행하는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구분 짓기가 어려워요. 어느 날은 내가 착한 사람이 돼 있다가 어느 날은 악한 사람이 돼. 어느 날은 내가 가룟유다 같다가 어느 날은 내가 또 예수님 같이 살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양면성을 갖고 있다. 여러분 우리 심리학에서도 경계선 인격장애라는 게 있죠. 극단적이에요. 사람을 좋고 싫음을 너무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경계선 인격장애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때는 막 우상으로 막 열렬히 막 추종하다가 어느 순간 아주 사소한 이유로 극도로 안티가 되는 거예요. 한때는 뭐 광팬이었는데 어느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휙 마음이 바뀌면 이제 돌변하는 거예요. 막 그냥 이제 죽인다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볼 때 신 아니면 악당 이 이분법 너무 극단적인 감정이 오고 가는 거죠. 이 경계선 인격장애라고 그래요. 요나는 경계선 인격장애처럼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감정적 선이 일본 말로는 대꾸복구가 심하다. 업앤다운이 심하다. 감정적 극단을 오고 간다는 거죠. 이 감정의 기복이 매우 심하다는 거죠. 자, 요나는 처음에는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물고기 배속 이후에 그는 순종하죠.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순종 그 안에는 불순종이 있는 거예요. 불순종을 감추고 순종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 순종하는 것은만 보고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불순종은 노골적이었죠. 그죠? 노골적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불순종이에요. 누가 보아도 그건 불순종이죠. 요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사람들도 알고. 그런데 두 번째는 순종을 했습니다. 문제는 불순종에 숨어있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불순종은 요나만 아는 것입니다. 노골적인 불순종도 나쁜 것이지만 순종처럼 보이는 불순종이 더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죄는 어쩌면 요나도 모를 수 있습니다. 불순종을 숨기고 순종하는데 요나 자신은 모를 수 있습니다. 자신은 순종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순종이에요. 이거는 어디에서 벌어지는 일이냐면 무의식 속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것은 나도 모르게 짓는 죄입니다. 그건 뭐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알고 짓는 죄면 그것도 나쁜 거죠. 그런데 모르고 짓는 죄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불순종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야 했는데 괜히 순종하여 자신이 이런 꼴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계속 자신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거죠. 특히 순종을 해놓고도 마음으로는 순종이 아닙니다. 죽어도 내가 옳았다고 주장을 한 거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기회였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실패합니다. 물고기 뱃속을 통과하고 난 다음 다시 시작할 때는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 그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어. 물고기 뱃속에서는 눈물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못마땅한 거죠. 물고기 뱃속에서는 시편을 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는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편했어. 근데 지금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매우 불편하고 고통스러워. 요나는 지금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3절이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니.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살려달라 이렇게 절규하는 그 기도도 참 처절하지만 더 처절한 것은 죽여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것도 참 힘든 일이죠. 그런데 지금은 죽여달라는 거예요.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죽고 싶다는 거죠. 이 self-pity죠. pity죠. 이 자기 연민에 심하게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자기 연민에 빠져. 나만 홀로 남았다. 죽기를 구하죠. 이 선지자들이 많이 겪는 어떤 힘든 게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요나의 입에서 극단적인 말이 나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이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죽고 싶다는 말은 언제 하는 겁니까? 내가 살 가치를 느끼지 못할 때. 내가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무가치함. 내 존재에 대한 극도의 그 무가치함을 느끼는 거야. 난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야.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가끔 이런 생각을 맞을 때가 있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마 많은 인생에 살아가는 가운데 이게 와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사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게 낫습니다. 일종의 지금 이제 요나는 시위를 하는 거죠. 여러분, 1절에서 요나가 분노하는 걸 보았으면 심히 싫어하고 성을 냈다. 여러분, 이 분노가 어디로 발전되고 있습니까? 자살 충동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잘 다뤄야 합니다. 그 분노의 감정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르는 거죠. 이 분노나 자살은 모두 충동적인 것입니다. 감정의 극단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분노의 감정을 잘 다루지 않으면 결국은 이게 부정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 난 이렇게 살고 싶다. 쉽지 않다. 이 선지자가 이제 막 가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낯으로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는가. 적국이 망한 것이 아니라 더 잘 됐다. 요나는 지금 도끼가 바짝 올라 있습니다. 요나의 심리 상태는 극도의 불안 정세입니다. 그런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선지자가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나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죠. 어떤 분은 내가 나이가 너무 들어서 내가 뭘 살 가치가 있나? 자식들에게 방해만 되고 부담만 주고 내가 무슨 살 의미가 있나? 죽고 싶다. 또 몸이 아픈 분들, 너무 오랫동안 몸이 아프면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놓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빠져나와야 돼. 하나님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내가 모르니까 그렇지. 그걸 찾아내야 돼요. 반드시 있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유명한 영화 불의 전차에서 에릭 리델은 올림픽 마라토너죠. 그런 명대사를 날립니다. 나는 달릴 때 너무 기쁘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달린다. 하나님은 나를 달리도록 만드셨다. 그리고 나는 달릴 때 기쁨을 느낀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달린다. 이게 존재의 가치를 달리면서 느끼는 거죠. 그걸 느껴야 사는 거잖아요. 저는 이럴 때 저는 설교를 하면서 존재의 가치를 느낍니다. 저는 설교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뒷방에서 제가 주로 안 앉아있습니다. 서서 빨리 나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는 게 존재의 가치, 너무 행복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 기도 마치고 나니까 어떤 어르신 한 분이 보니까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 왜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에 왔다 갔다 하시나 보니까 여기 강단 위로 올라오는 분들이 신발을 저기 벗어놓고 올라오는데 그 신발을 다 신고 잘 가시도록 다 바로 맞춰 놓으시고 가시더라고요. 여기 와서 자기 당신의 존재의 어떤 의미를 그런 데서 찾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주일학교에 가서 아이들 신발을 다 정리해 주는 거. 그 존재의 가치를 느껴요. 자, 오늘 이 요나의 문제는 뭘까요? 2절 하반절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선지자로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만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겠나 이렇게 했었겠죠.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온전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큰 아들은 아버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한 집에 아버지와 부자지간이 있는데도 아버지를 몰라요.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를 몰라. 그가 화가 난 모습이 뭘까요? 이 큰아들이 왜 그렇게 화가 나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오해, 오해.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집을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 아버지는 그거밖에 없어. 아버지가 언제 가장 기뻐했습니까? 집을 떠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왜? 그것이 아버지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니라.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기뻐하는 아버지 때문에 화가 나 있는 화가. 이 아버지 진짜 아버지 맞나? 뭐 이러면서. 이 큰 둘째 그 동생보다 아버지가 더 나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어떻게 이런 아들을 받아주고 잔치를 여냐? 미친 아버지 아니냐? 화가 날대로 난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과 얼마나 오버랩돼요? 자기는 아버지의 명에 순종을 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난 순종할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어. 근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잡아주고. 여러분,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뭘 순종했다는 건지 알 길이 없어. 자기 방식으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게 꼬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참 잘 표현한 거예요.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근데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오늘 현대적으로 버전으로 바꾸면 여기에서 10만 명, 100만 명이 예배 드리고 있는 것도 기뻐하지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일날 한 사람이 여기 오면 10만 명, 100만 명이 예배 드리는 그것을 받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하늘에서는 그렇게 기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 있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라는 거. 그것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거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라고 했을 때 니느웨의 그 백성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 근데 요나는 화가 팍 나 있는 거. 이 화가 나 있는 큰아들은 영락없이 그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종교적 열심은 있었으나 정략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심지어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선지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공을, 뭐 내가 공로를 치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순종처럼 보이는 불순종이에요. 여기 요나는 극도로 지금 그걸 싫어하죠. 니느웨가 심판을 받지 않고 회개했다는 사실. 그런 순종해서나 실패했습니다. 순종해서나 실패했어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걸림돌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에게 대한 무지는 무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한 폐해가 너무 커요. 신앙생활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실망했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왜 실망했을까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끝이 없습니다. 요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를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빨리 요나를 비난하면 돼. 그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사실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니느웨까지 간 거예요. 노력한 거예요. 애를 쓴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그냥 그래도 그냥 죽을 고비를 다 하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는 하나님에게 완전히 등을 돌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심히 마음이 어려워. 신자들만이 겪는 고뇌가 있어 보여요. 와, 하나님 따라가려고 하는데 힘드네. 근데 말은 못해. 근데 싸요. 자, 하나님과 요나의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계속됩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게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성내는 걸 보셨어요. 화내는 걸 다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성내면 다 보세요. 우리 안색을 다 보세요. 오늘 아침에 안색이 안 좋네. 창세기 아벨이 형 가인의 안색을 묻죠. 하나님이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시죠. 요나야 왜 너가 성을 내느냐. 내가 성을 내는 게 옳으냐? 가로치고 네 성질머리로 뭐 하겠냐? 극짜증을 부리는 그냥 짜증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 젠틀하세요. 화를 왜 내니? 여러분 이 질문을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질문 왜 너가 성을 내느냐? 성을 내는 게 옳냐? 질문을 던지세요. 자,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그 분노에 요나가 직면하라는 거예요. 너 왜 화를 내지?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장소를 묻는 게 아니죠. 너가 왜 거기 있느냐는 거죠. 너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가인에게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굉장히 존재론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도 질문하는 거 좋아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낳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질문의 대가이세요. 신약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질문만 몇 개냐 하면 350여 개가 돼요. 여러분 질문을 해야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있어야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생각에 불을 지릅니다. 모든 학문은 질문을 통해서 발전되죠. 깨달음도 질문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의 질문을 가지고 오신 분은 이 집회를 통하여 많은 답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질문이 없는 분은 그냥 가십니다. 설교를 들어도 그냥 왔다가 가시는 거고 질문이 있는 분은 이 설교를 통하여 답을 찾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철학이 뭡니까?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묻는 게 철학이잖아. 그냥 막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왜 돈을 벌지?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왜 내가 공부를 하지? 왜 학교를 다니지? 엄마가 가라고 했어. 여러분 질문해야 돼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왜? 여러분 질문. 왜 수용로 교회 다니는지 한번 질문해 본 적 있어요?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질문이 사유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질문하지 못하게 해요. 그냥 살아.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무지 속에 사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들은요, 생각을 많이 못하게 해요. 그냥 집단식으로 막 암기로 해가지고 달달달달 외우게 하고 반복하게 하고 따라오게 만들어요. 그 집단 문외화 정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을 두고 스카페이 박사는 생각의 괴로움이라고 얘기했어요.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았더라면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까. 독일의 나치하에 600만이라는 엄청난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을 자행했던 아이히만을 전후에 이제 재판을 하게 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너무도 평범한 동네 아저씨였다는 거예요.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 아돌프 아이히만은 나치의 실무자예요. 전형적인 공무원이에요. 그냥 옆에서 우리 동네 만나는 아저씨 같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평범한 게 거지 없는 사람이 저토록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는가? 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 여기에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용어를 가져.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이히만의 악은 그가 특별한 악한 사람이라기보다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생각 없음, 무사유, 이게 원인이었다는 게 한나 아렌트의 얘기예요. 생각 없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이 한나 아렌트가 밝힌 것이죠. 여러분, 생각이 없으면 현실 감각이 떨어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전혀 감동의 요동이 없는 거예요. 공감력이 전혀 없어. 마치 외계인 것 같아. 아이히만은 나치의 끔찍한 명령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그는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현실과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사유하고 관조하는 삶이 중요해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그 생각의 세계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신앙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신앙 이대로 좋은 건지, 내가 어디에서 빗나갔는지, 왜 내가 이렇게 계속 맴돌고 있는지, 왜 본래의 자리를 자꾸 돌아가는지, 이 요나는 계속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이렇게 성을 내고 있는지, 왜 화가 이렇게 나는지,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도 왜 자꾸 이렇게 화가 나는지, 왜 이렇게 부딪히는지, 왜 이런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지, 왜?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성을 내는 게 옳으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지금 현실을 벗어나서 회피하려고 있는 요나를 끌고 와서 현실에 직면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지금 자폐적인 이런 스타일이에요. 지금 자폐적인 현상이 증상이 나타나요. 자기의 세계 안에 갇혀 있어요. 내일 한번 더 보겠지만. 그러니까 요나야, 야, 내가 성을 낼 이유가 뭐냐? 참 하나님이 참 곱게 다루세요. 너 선지자 맞냐? 은혜 받은 사람 맞냐? 너 물고기 배속에 갔다 온 거 맞냐?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너 맞냐? 너가 지금 행동하는 게 지금 상황과 어울리냐? 너 때문에 내가 창피하다. 얼굴 좀 펴라. 근데 하나님은 참으시죠. 인내하시죠. 하나님은 분노의 원인을 다루십니다. 이런 분노는 누구나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뭐 세월이 흐르면 뭐 분노 안 하면 좋겠는데 일평생 우리의 감정이 분노를 하게 돼 있어요. 신분과 상관없이 분노가 일어나요. 특별히 한국은 이 분노, 그죠? 집단정세. 어떤 사람이, 일본인들의 집단적 심리는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두려움. 그게 가장 일본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감정.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 심리정상은 분노예요. 예, 심리학자들이 얘기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분노, 이 화병이라는 것도 이 국제심리학회에 다 등록된 화병이라는 영어를 영어로 그대로 알파벳 써요. 이 화병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 적개심, 그리고 한 이런 게 다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폭발하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 안에 지금 이게 많아요. 지금 다 분노가 막 응어리가 있어요. 이 한국이 이 어려운 시대를 이 지난해 역사를 지나오면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울분이나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거죠.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죠. 이 분노의 근원이 뭡니까? 삶의 어떤 사건에 자극을 받을 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분노의 원인은 다양해요. 실망, 절망, 내 어떤 뜻이 거부당할 때 상처난 감정들, 그냥 분노가 단순한 분노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분노,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노는 뿌리가 깊어요. 분노의 원인이 여러 가지의 문제들과 복합적으로 얽혀 있을 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라는 단어를 들으면 몸을 뜹니다. 갑자기 막 화를 확 냅니다. 아버지라는 단어 하나만 해도. 그건 사연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화를 활짝 내는 것에 사람들이 놀래요. 저번 사람. 어? 왜 갑자기 왜 그러지? 그 분노의 뿌리가 깊은 거죠. 요나가 내는 화도 비슷합니다. 그냥 짜증이 아닙니다. 해묵은 분노입니다. 내면 속에 쌓여져 있는. 그런데 이거를 가르쳐서 우리는 무슨 분노를 하냐면 숨겨진 분노라고 합니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표가 안 나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팍 터져오르는 거죠. 요나 자신도 모르고 있는 이게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폭발한 거죠. 주변이 놀랄 정도로.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쌓여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니느웨는 자기가 갈 곳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냥 도망친 게 아닙니다. 충분히 자신이 다시스로 가는 근거를 확보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들여 다시스 행의 배를 탔어요. 좌우지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니느웨가 40일 만에 망한다는 메시지. 그런데 반대 상황이 일어났어요. 요나는 하나님에게 실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당황스럽게 만드십니까? 왜 나를 바보로 만드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잖아요. 내가 뭐가 되나요? 이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죠. 하나님은 요나의 화를 다루십니다. 요나의 분노는 절대적인 분노입니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요나에게는 큰 악이었더라. 이 분노 성을 했다는 것이 요나에게는 큰 악이라는 거예요. 무슨 악이죠? 하나님에게 되어드는 악. 그냥 분노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되어드는 거예요. 그 니느웨에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분노. 그 분노는 하나님을 향하여 표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실수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달하셨습니까?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됐죠? 요나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고집이 엉켜져 있는 것. 요나가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면 니느웨에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 함께 기뻐했어야 됩니다. 그런 일에 쓰임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일어났으려 마땅하죠. 화낼 일이 결코 아닙니다. 화낼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스타일이 누군가 하면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고는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 아무도 그를 넘어지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 오해하고 혼자 시험에 들고 혼자 상처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대책이 없어. 분노의 감정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스스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문을 보면 2절 3절의 내용에 나라는 단어가 9번 나옵니다. 짧은 말 안에 나. 여러분, 얘기를 하는데 나라는 말이 강조될수록 뭐예요?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 내가 옳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그걸로 끝나지 않죠. 자기를 정당화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거. 이 논리. 아, 이 극단성. 이게 오늘 우리 한국을 뒤집고도 있는 거죠. 요나는 이미 상당히 알고 있어요. 이 절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디하시며 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도디하십니다. 이내가 크십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죠? 그가 지금 화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니느웨의 자비를 베푼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나 있어요. 자비로우심 때문에 열을 받고 있어요. 노하기를 드디어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신경질이 나 있어. 니느웨를 확실하게 망하도록 해 주셨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어. 하나님이 요나를 화나게 한 게 아닙니다. 화를 낸 요나에게 문제가 있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면 요나가 성을 낸 것은 정당한 거겠죠.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드디어 하시는 하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를 포함한 모든 그것은 요나를 포함한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만약에 요나처럼 성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요나도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 고래밥이 아니라 상어밥이 됐을 거예요. 결국 무엇을 발견합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었어요. 그건 다행이에요. 문제는 요나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요나를 통과하면서 왜곡이 됐다는 거예요. 요나가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롭고 인애가 크시고 노하기를 드디어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신이 두 번째 순종한 이유는 하나님이 노하기를 드디어 하시지만 전혀 노하지 않는 분은 아닐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거는 요나가 가지고 있는 자기 신학이에요. 자기 나름의 신학, 정통신학이 아니에요. 요나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실제 하나님의 간극, 저는 자신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어느 순간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화시킨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같이 읽지만 나중에 보면요 같이 읽고 나서도 나누면요 다 다른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자기 마음에 드는 구절,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것을 아멘이라고. 성경에 줄을 그어놓고 접어놓은 것이 있어요. 따로 성경 전체 속에서 그 구절을 보아야 되는데 그 구절에 꽂혀 다른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는. 여러분 이런 이 요나서의 요나서를 딱 한 권을 가지고 1장부터 쭉 4장까지 꼼꼼하게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참 좋아요. 어디서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하면요 목사님들이 가끔 하나씩 와서 설교하면 이게 뭐 여기 붙어도 되고 저기도 붙어도 되는 말씀이 되면요 이게 우리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모으면 그게 내가 복음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끝에는 자기 주석을 달아놓는 거죠. 요나의 분노는 전적으로 자신의 오해와 착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요나의 분노를 분석합니다. 이 분노는 결국은 뭐냐는 거예요. 이 분노는 결국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분노를 추적하면 분노가 강한 사람들, 분노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강한 욕구가 있어요. 자기 욕구, 욕망하는 게 있어요. 자기 신념이 강해. 그게 안 이루어지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데 그게 봉쇄되잖아요. 그럼 분노가 하는 거. 참을 수가 없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돼.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잖아요. 요나는 한 고집 하는 사람. 자기의 뜻을 정하면 자기 고집대로 밀고가 나가는 스타일. 오죽하면 하나님이 물고기 배속에 집어넣겠어요. 그런데 갔다 오고도 이게 안 죽어. 분노의 뿌리는 뭐예요? 자기 갈 길을 가겠다는 의미가 강해요.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접대하는 마르다를 보세요. 그는 잔뜩 화가 나 있어요. 겉으로는 주님을 대접하고자 하지만 사실은 주님을 매우 불편하게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대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대접하는 사람 중심이 아니고 대접을 하는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대접을 받는 사람 중심으로 대접을 해야 그게 대접이지.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대접해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동생 모습도 보기 싫어. 매우 싫어. 모든 걸 자기가 주도해 가려고 합니다. 자기 열망이 너무 강하면 화를 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돼 있습니다. 아무나 분노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요나는 겉으로는 하나님에게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통하여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틀 안에서 활동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니느웨에 대한 처신에 화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에게 할 만큼 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요나의 분노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잘못된 결론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탓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동네 북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내 문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화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필립 얀시가 지은 책 중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고쳐야 합니까? 아니면 나를 고쳐야 합니까? 성경과 부딪히면 성경을 고쳐야 하겠습니까? 내가 고쳐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삶을 체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다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보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자기 식으로 자기 수준에서 재단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심판하기로 하셨으면 심판을 하시지 왜 자비를 베푸시는지, 그 하나님의 심적 변화가 매우 못마땅한.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의 돌이키심은 하나님의 주대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크신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드러났을 때 심통이 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요나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폭이 큰 것이 어떻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까? 만약 분노를 한다면 요나가 분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분노를 가라앉히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참으시는지 모릅니다. 실망을 한다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배신감을 느끼면 누가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이 느끼셔야 돼요.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거꾸로 하고.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비유를, 한 비유를 드시죠. 종이 어느 종이 주인에게 엄청난 빚을 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다 탕감해 줬어요. 한량없는 자비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탕감받은 사람이 가다가 자신에게 아주 조금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납니다. 눈꽃만큼 자기가 탕감받은 것에 비해 눈꽃만큼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도록 막 압박을 가합니다. 조금만 참아달라고 간청을 하는데도 허락하지 않고 그 사람을 그냥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 소식을 큰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이 듣고 그를 불러 책망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그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용서를 베풀어야 하는데 요나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것과 그렇게 살아가는 건 달라요. 이게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었는데도 요나는 그 은혜를 풀어내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풀어내지 못해. 살아내지 못해. 자기가 받은 은혜에 만분의 일이라도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요나의 삶의 현실은 그게 아니야. 왜 그들을 망하게 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지금 따라 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받고 또 받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의 잣대를 드리고 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은 내가 유리할 때만 모셔오는 존재인가요? 하나님은 화가 난 요나를 받아주십니다. 징징거리는 선지자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그래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화가 난 상태에서도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화가 나도 기도하세요. 우라통이 터져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세요. 고상한 얼굴로만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상한 감정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게 기도예요. 시편이 그렇잖아요. 시편의 시인들이 자신의 감정을 조금도 숨기지 않습니다. 죽고 싶다면 죽고 싶다고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물론 화 안 내고 기도하면 더 좋죠. 그러나 화만 내고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요나는 살기 위해 기도하고 죽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화가 난 상태로 나와도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과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거죠. 화를 참지 못하는 요나에 비해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그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드디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뭘로 나타나죠? 인내로 나타납니다. 이 성을 팍팍 내는 요나와 다르게 이 요나스의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인내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죠? 인내.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의 특징들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러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분을 풀어내셨다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요나를 보면서 무엇을 봅니까? 혹시 나는 요나를 닮지는 않았는지, 닮았다면 어떤 부분인지, 신앙이 앞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후퇴하고 있는가, 내 안에는 늘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의지가 숨어있지는 않는가. 무엇보다도 요나는 감정적 기복이 심합니다. 나는 감정에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더 배워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죠?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어? 그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뻐하는 하늘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아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순순히 순종하는 편인가? 아니면 순순히 그토록은 순종하는데 사실은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토록 드러난 행동만이 아니라 내면에 숨겨져 있는 나, 사람들에게 보여진 나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나,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만 사실은 불순종으로 일관하고 있는 나는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파트너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문제는 나예요. 자아가 강한 나, 결코 죽지 않는 이 에고. 여러분, 우리가 자아가 죽어야 주님과의 동행이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없고 자주 실패합니다.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끝내 데리고 가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을 의지하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이 요나 부족하고 결함이 많은 이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위대한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우리가 순순히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더 복된 길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온전히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기쁨으로 주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지워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우리 다 같이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